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남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내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속죄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아무런 죄 없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채 쓸쓸하게 버려진 사람. 10절부터 14절까지 전쟁 중에 가족을 잃고 포로가 된 이방 여인. 15절부터 17절에 장자의 권리를 빼앗긴 아들. 18절부터 21절에 완악한 아들로 인해 고통받는 부모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같이 약자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1절에서 살해당한 사람은 그야말로 약했기 때문에 살해당했죠. 그를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의 주변에서 그를 지켜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전쟁 포로가 된 이방 여인의 삶에 누가 관심을 가졌을까요? 당시 사회에서 전쟁 포로가 종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여인도 아닌데 누가 그녀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장자의 권리를 빼앗긴 아들은 어떻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함무라비 법전이나 누지 문서를 보면 장자의 권한은 아버지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라면 어쩔 수 없죠. 누가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가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 사이에 개입하는 일은 쉽지 않죠. 부모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녀를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저는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자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남몰래 마음 아파할 때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쩔 수 없이 부당한 대우를 감당해야 할 때 연약하고 소외된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두운 면을 드러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자료를 단체 카톡에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가 있죠. 사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는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세상의 빛이요 소망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병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23절에서는 이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힐 정도로 하나님의 저주는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에 대한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리고 포로로 잡힌 여인과 소유물을 나누는 권리 모두 자기 소유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아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인 양, 마치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방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의 살인사건 역시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죠. 범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3절에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범인은 가까이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그 이웃의 땅을 노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소유물로 여긴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절과 23절에서 이 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조합니다. 10절도 마찬가지 포로가 된 여인도 본인이 잘해서 차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셨다고 하죠. 다시 말해 너가 잘해서 너의 능력으로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그 땅을 가지고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소유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그저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죠.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느 공동체에서든 은혜를 잊고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은 힘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이 미움과 다툼, 무례함,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는 것이죠.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복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다 같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너희 중에서 함께 제거해야 할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2절에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을 비롯해서 5절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까지 다 같이 동역해야 할 사역이죠. 19절에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 도움을 요청해야 할 일이죠.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역입니다. 다 같이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글쎄요, 실제로 자기 아들이 죽을 수 있는데 장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만한 부모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 죄가 돌로 쳐 죽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죄인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만큼 엄중한 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9절 말씀과 같이 21절 역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악을 제거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여기에 이를 정도로 그 완악한 아들이라면 이 정도까지 완악한 아들이라면 그의 목숨을 대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본래 취지는 그 21절 마지막처럼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도록 하는 것이죠. 다시는 이런 불행과 죄악이 그 이스라엘의 가정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데 본래의 의도가 있습니다. 죄악으로부터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많은 경우 죄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방탕해집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자녀를 교육할 때도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얼마나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할지 우린 두려움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의 제사장의 역할을 보아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할 때가 있지만 동시에 모든 소송과 투쟁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도 있죠.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축복하는 동시에 죄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판단하며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과 저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6절에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속죄 의식을 치르는 가운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기도하는 장면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8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죄 사함, 이 속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장로들까지 모두가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담당하며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각자 자기의 죄와 또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참한 일들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야 하는 자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속죄의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목이 꺾이며 피 흘린 암송아지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직접 피 흘리시며 속량 곧 죄사함을 이루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23절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저주까지 감당하셨죠. 그것을 두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라고 선포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 풍성한 은혜 덕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고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장로들과 같이 우리는 오늘날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완악해진 사회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은혜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시대에 오늘 말씀처럼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두가 자기 것이냥 주장하고 그렇게 불행해지고 험악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속죄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문제를 놓고 우리의 가정에 틈탄 죄와 우리의 구역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틈타고 있는 죄악들 또 이 사회 가운데 틈타고 있는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을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문제 또 남편과 아내의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웃들과의 관계 하나님 이 모든 저주와 아픔들을 끊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망이 되기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귀한 믿음의 가정과 교회 되시길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